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밤 저희에게 평안한 잠을 주셔서 지치고 고단한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된 몸으로 새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두가 어제 평온한 밤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하여 오늘 아침을 힘들게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을 느끼는 이들도 있고 몸에 아픈 곳이 있어서 고통을 느끼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뜬 눈으로 그 곁을 지킨 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달콤한 잠을 누리는 시간에 당직실을 지키며 맡은 일을 감당하느라 수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하며 소중한 물건을 나르느라 수고한 분들까지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충분한 잠을 누리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편안한 잠과 쉼을 주시며 빠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벌써 식당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호텔과 쇼핑센터에는 화려한 장식과 조명이 번쩍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열광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기뻐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우리로 바로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 작은 이들,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향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원수처럼 싸우며 증오하는 사탄의 역사가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는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얻은 재화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과 나누는 참된 여유와 부유함을 갖춘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에는 모두가 평화 가운데 손을 잡고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며 소망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고백한 것처럼 2023년에 새 일을 맡는 모든 직분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게 하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순결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즉 나의 욕망이나 야망은 모두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것인즉 교회를 나누는 어떠한 불평이나 혼탁한 생각은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봉사와 진실된 섬김이 우리를 통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바르게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듣는 귀와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헌신된 조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잘 세우고 실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극한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여야의 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님, 모든 정치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우기보다 더 큰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주님, 딸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거친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고침을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딜 만한 체력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힘든 치료의 과정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며 건강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모든 환부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암의 뿌리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이 되거나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온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 얻으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지금 1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앞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인사의 말을 전하였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훈을 말하지 않도록 다른 교훈들을 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그런 그 하나의 가르침을 지침을 제일 먼저 주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데 헛된 말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갈등과 그리고 변론을 일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매여 있고 또 율법에 율법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던 교회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결한 마음이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그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족보와 또는 신화를 넘어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율법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율법이 있는 것이다. 율법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제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다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돌아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잘못된 교훈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별하듯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바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시작이 감사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감사와 찬송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감사로 시작하고 어떻게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긴 인생을 살았죠. 바울이 또 그 긴 인생 가운데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갈 정도로 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갔고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자, 그의 그 긴 인생을 지금 짧게 지금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뭐 다른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늘 감사하고 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요. 또 나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었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초라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됐고 또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면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해나가는 가난과 궁핍함에 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매를 맞고 또 도망을 가기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망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참 초라해졌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가난해졌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내가 감사한다. 내가 도리어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감사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어떤 뭐 어떤 재물이 많아졌거나 자신에게 어떤 뭐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겨났거나 또는 자신에게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명예가 생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참 세상적으로 많은데 그런 세상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돈이 생겼거나 내가 어떤 명예가 생겼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12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께 감사한다. 우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영어로는 empowe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강점을 주셨다. 나에게 장점을 주셨다. 나에게 감당할 만한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empower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이 나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적인 능력이나 내가 지금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나 내가 지금 나가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인내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인간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파워를 넣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empowered 해주신 것이다. 나에게 능력을 심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밑에 12절 뒷부분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지금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귀나 영화나 어떤 잘되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나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셨다.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를 주셨다. 나에게 일거리,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뭐 거꾸로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성되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이 흥미롭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게 여겼다. 라고 한 피스토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너는 결국은 내게 충성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기셔서 너를 믿기로 했다. 너를 한번 믿어보마 라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충성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는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기보다는 본인은 아마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뭐 이단, 자기가 생각할 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추종하는 무리들을 박멸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자기는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는데 그것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였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긍휼을 입은 까닭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바울을 낳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긍휼을 얻었을까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긍휼을 얻었을까를 한번 되짚어보니까, 그 되짚어보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아, 내가 믿지 않았,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행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셨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종종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이라고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17장 30절에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연설을 할 때, 설교를 할 때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표현하는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했거나 알았거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것들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시는구나, 그것을 용서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방자였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덮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덮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14절이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마치 그 막 물이 넘쳐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은죠. 물이 완전히 그냥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다. 흘러서 넘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데 주님의 사랑도 넘치고 또 더불어 믿음도 넘쳐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믿음도 넘쳐나고 사랑도 넘쳐나죠. 지금 바울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쫓겨다니고 있고, 그리고 가난을 경험하고 있고, 또 비방을 받고 있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는데, 바울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넘치도록 풍성하다 나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고 믿음도 넘치도록 풍성하다. 참 멋진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믿보다 이 말이여라는 말은 믿음직하도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디모데서에 몇 번 나옵니다. 3장 11절에도 나오고 이제 또 4장 9절에도 나오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나오고 디도서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믿보다 이 말은 이 말이여라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씀드려요.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단어도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직하다라는 말이죠. 믿음직하다, 믿을만한 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마치 무슨 수거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헛된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헛된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헛된 말을 하는 것과 헛된 말에 해당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말, 믿음직한 말, 진짜 말, 참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어찌 보면 화려한 수식어가 있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라 진짜 참말이 이거다. 진짜 참 구원의 진리가 이거다. 구원의 핵심은 이거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구가 나왔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이 우리가 믿을 만한 말이고 우리가 붙잡을 만한 말이다. 참말이다.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어떤 뭐 신화를 따라야 된다,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족보들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현혹시킨다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을 만한 말은 한 가지인데 오직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이다. 이 말을 붙잡아야 되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편적인 말이죠. 모든 인류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보편적인 진리는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를 어디로 끌고 옵니까? 나에게로 끌고 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라는 말로 자기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매우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하는 말로서 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16절 17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 내일 같이 다시 더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것이 참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